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들은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퀴즈는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도 정답을 맞춘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금방 맞춰주셨습니다. 또 여학생만 있는 강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사는 남자, 과학자는 남자, 기업의 총수는 남자, 총장도 남자, 지도자도 남자라는 그런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미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일까요? 제 삶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1년 용산구 후암동에 아들을 염원하던 여인에게 다섯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딸이 있었던 집인데 간절하게 아들을 하나 더 바랐던 여인, 바로 저희 어머니신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 속상하셔서 저를 안아보지도 않고 밀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고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4개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아, 집안의 지원을 참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부터 박사를 거의 끝날 때까지 부모님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자는 대학 나와서 결혼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어느 집 딸이 박사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더라. 어머니는 참 선하신 분이셨고 또 전형적인 현모 양처셨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셨죠.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도 시대의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숨겨야 했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를 시작하면서 일입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공부를 정말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절박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이후에 제 평생의 멘토가 되신 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석좌생에게는 없던 여러 장학금을 또 알아봐 주셨고요,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로 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또 박사 때 일입니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강의 조교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전공은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만 있는 그런 인문사회 계열이라 외국인 학생이 강의 조교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과장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의 조교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교수님은 4,50명 되는 석사생을 박사생이 그것도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면서 거의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둘을 데리고 공부를 하려던 저한테는 학비에 더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야 될 돈이 필요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냥 선뜻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조로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수 있다는 거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아침 일찍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편도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을 위해서는 복도에 불부터 켜고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돕고 토론을 또 이끌었습니다. 저를 입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어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교수님은 저한테 석사 수업을 온전히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의 조교 자리로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이 조교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잡을 원하면 윤금처럼 해라.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그때 얻은 것은 그냥 조교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조건보다 의지가 먼저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부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육아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애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과제를 하고, 새벽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루 3, 4시간 자는 것,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한테 별명이 두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두 번째는 만성 피로였습니다. 늘 눈이 충혈돼 있었고, 늘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늦어졌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학과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그 안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간이 침대와 작은 램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깐 쉴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웠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손 닦는 소리, 정말 뒤척이기도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건물이 깜깜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고 저는 건물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무서운 거는 뒤로 하고 너무너무 아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야 저는 건물을 나와서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 휴게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눕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베이비시터한테 맡긴 딸을 빨리 데리러 가야지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베이비시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보이질 않아요. 저쪽 구석에 있는 장난감 테이블 앞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엄마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나 정말 좋은 엄마고 싶었는데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엄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은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간다에서 만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컴퓨터 교육을 배운 뒤에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만 팔던 곡물을 이웃 마을로 또 저 넓은 시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계만 이어지던 가정에 조금씩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으로 닭을 샀습니다. 닭이 늘어났습니다. 그 닭을 팔아서 염소를 샀습니다. 또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소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흔한 성공담이려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2014년 세계 여성의 날, 유엔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교육받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조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의 발전보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혜택은 누구와 함께 누릴 것인가? AI가 발전했다고 해서 저절로 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2억 5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학생의 3분의 1은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고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기술의 수준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키워주는가, 또 가장 소외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저를 믿어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 해준 동료와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교육은 그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는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기술만 발전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성별 때문에, 가난 때문에, 태어난 환경 때문에 가능성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딸이었던 저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또 소를 팔아서 딸을 대학에 보낸 우간다 여성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 여성은 소 한 마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샀습니다. 아니, 한 세대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박수 소리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진보가 아닙니다. 가정의 진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진보입니다. 국가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진보입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